제 179회 구조론 1인 방송 시작합니다. 첫 번째 꼭지는 안철수의 법칙. 오랜만에 돌아온 반가운 안철수.
구조론의
오자마자 윤여준이 또 한마디 했다는데 영국에서 뭐 마라톤을 뛰었다고요? 네. 네. 그 왜 했지? 그냥 한번 뛰었다는 거 아니에요? 네. 직업적으로 마라톤 선수를 한 건 아닐 것 같고.
아니요, 몇 년 동안 열심히 연습을 해가지고
완주한 거에 풀코스?
완주를 꽤 그 좋은 성적으로 했어요. 아. 그 연습을 꽤 열심히 많이 잘 했어요. 네. 아, 그래서 뭐 그 자기 마라톤 한 거 가지고 책도 썼잖아요.
아, 그래요? 마라톤 하나 가지고 뭐 책을 쓰고
뭐 달리면서 배운 건가 뭐가 막 그 제목이
작가가 붙었겠지. 보나마나 그런 건 작가가 붙은 거야. 사기치는 기술만 점점 늘어났네.
너무 부정적으로 보시는 거 아니에요?
그 정도로 한가하게 마라톤을 했다면 진지하게 마라톤을 안 한 거죠. 책 쓰려고 미리 이제 딱 정해놓고 한 거죠. 그러면.
컨셉 잡아놓고. 네.
유튜브 하는 사람들도 다 그렇게 열심히 하고 있는데 먹방을 하는 기술을 뭐 그걸 전문으로 하는 유튜브도 있다는 거야. 바로 토하기 뭐 이런 거. 네? 먹자마자 토하기 이런 먹방 기술을 전문으로 하는 먹방도 있다는 거지. 이렇게 하면 먹방 성공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고 안철수 기록을 보고 사람들이 네. 아, 꽤 그 열심히 한 거라고 인정을 해주더라고요. 그 쉬운 건 아니라고 하더라고.
아, 이런 책을 쓴 거는 진지하지 않은 태도야. 마라톤을 하려면 마라톤을 해야지 왜 책을 써. 장사 속이지 참. 이건 마라톤은 혼자 하는 거고 정치는 혼자 하는 게 아니다. 이게 윤여준 말인데.
맞는 말 했네. 네.
이현주, 배현진, 권은희, 안철수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세력이 없이 갑툭튀를 하려는 거예요. 근데 이런 사람들은 100% 배신하게 돼 있어요. 독자 세력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든 집단을 자극해서 반응을 끌어내야 돼요. 그럼 일단 반응은 올라가는데 그만큼 배신할 확률이 높아지는 거죠. 근데 제일 쉽게 반응을 끌어내는 게 뭐냐면 배신이에요. 배신하면 일단 다 한마디씩 해. 그러니까 결국 배신 중독에 걸리는 거죠. 제가 이런 심리는 옛날부터 여러 번 이야기했어요. 예를 들면 뭐 어떤 사람이 지하에 수십 년간 감금돼 있다가 발견된 거예요. 왜 그 소년을 지하에 감금했을까? 아마 어느 그 몰락한 나라의 왕자다. 왕위 계승자를 경쟁자가 감금시켜놨다. 이렇게 소문이 난 거지.
아 맞아, 그런 거 많이 있었어. 러시아 네. 왕자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전국적으로 유명해서 과연 어느 나라의 왕자일까 하고 전 국민이 관심을 가졌는데 못 찾았지. 문제는 이 사람이 심심하면 잠적해서 또 어디선가에서 발견된다는 거야. 근데 이 사람은 몇십 년간 감금돼 있었기 때문에 교육도 전혀 못 받았고 아는 것도 전혀 없는 사람이지. 네가 누구냐 해도 자기가 내가 누구지 몰라. 어느 나라에서 왔냐 해도 모르고. 근데 딱 하나를 할 줄 아는 거지. 뭐냐면 어딘가에서 계속 탈출해서 신문기자 앞에 나타나.
감금 누군가 감금을 했다는 얘기잖아요.
쇼를 한 거지. 신문 기자들이 이제 재미내서 걔하고 짜고 너 어디 땅 속에서 나와라. 사람들이 그 한 번 했던 짓을 계속 반복하게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든 깜짝 쇼를 해서 TV에 한번 나오고 중독되는 거지. 그래서 정치는 세력을 끼고 해야지 인물에 대한 환상은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왜냐하면 꼭 이런 안철수 같은 사람을 좋아하는 유권자가 한 30% 있어요. 그 30%는 흔히 이제 중도파라 그러는데 이 사람들은 사람 누구 인물을 지지한다고 말하지만 사실은 인물을 지지 안 해요. 왜냐하면 인물을 지지하다가 지지를 철회하기 너무 쉽거든.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도 그 당선증을 받기도 전에 이미 굉장히 많은 사람이 배신했어요. 제가 그 현장에서 가까이 봤어. 그 친노 농객이라는 사람부터 배신하더라고. 그러니까 자기가 노무현 지지자라는 걸 막 창피해하면서 그러니까 노무현은 떨어질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떨어질 사람을 지지했다는데 자부심을 느낀다 자꾸 이런 소리 하는 거예요. 당선에는 관심이 없는 거야. 환장하겠더라고.
내가 바보 그, 같은 짓을 인간들이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진짜 노무현이 대통령이 될 것 같으면 난 지지하지 않았을 것이다 뭐 이게 나의 자존심이다 뭐 이런 소리를 하고 있는 거야. 그 사람들 다 정의당이 정의당. 근데 그때 정의당들이 다 노무현을 지지했어. 발굴하고 그리고 제일 먼저 버렸어. 그리고 진짜 노빠들은 뒤늦게 이제 뛰어든 사람들이야. 노무현 떠내 하고 뒤늦게 찾아간 사람이 뭐 변기남이 이런 사람이고 내가 노무현을 제일 먼저 발굴한 1세대거든요. 그래서 내가 최초 노사를 만들었어. 그래서 회원을 모집해 50명밖에 안 모였어. 그래서
아니,
버렸어.
아, 왜 버려? 50명이나 모았는데.
그것도 회사 일이 바빠가지고.
50명 어디 그게.
그래서 아 50명밖에 안 모였네 하고 노사모 포기했지. 내가 노사모보다 노사모를 먼저 만든 사람이야.
어, 그럼 그 이후에 얼마나 있다가 진짜 노사모들이 만들어진 거예요?
거의 비슷한 시기에 만들었지.
비슷한 시기.
내가 한두 달 빨렸는 건데. 그러니까 나는 그때는 대선 열기 안 붙었을 때. 그럼 나는 노사모보다는 그냥 이 동호회 가서 사이트를 만들어 보려고 한 거지. 그 제목을 그럼 어떻게 할까? 노사모가 제일 쉽더라고. 그래서 했는데 그 사이트 플랫폼을 좀 구린 걸 이상한 걸 해가지고 그래서 회원이 잘 안 모였어. 하여튼 초창기 노무현 지지자들이 다, 내가 봤을 때는 거의 다 배신했어요. 그 사람 자기 자존심을 위해서 노무현을 지지한 거지 진짜 진지하게 노무현이라는 그 어떤 에너지 흐름을 지지한 게 아니야. 근데 오히려 뒤에 달라붙은 사람이 진짜 노무현 지지자라고. 왜냐하면 뒤에 붙은 사람들은 노무현이라는 인간에 관심 있는 게 아니고 노무현을 통해서 세상을 바꾸는 데 관심 있는 거야. 그게 진짜라고. 그러니까 난 순수하게 노무현이 좋다 이런 사람 내가 봤을 때 거의 배신할 사람이야. 왜냐하면 순수하게 좋은 사람은 다시 보면 또 순수하게 안 좋아. 사람이란 게 그래. 이쪽 얼굴은 좋은데 저쪽에서 보면 또 안 좋고 이런 게 많아. 그래서 100m 미인이라는 말도 있잖아요. 100m 밖에서 보면 예쁜데 가까이 다가보니 뭐 콧구멍이 못생겼다.
멀리서 봐야 예쁘다.
그러니까 멀리서 노무현을 보니까 아 좋아. 가까이 가보니까 뭐 키도 작네 그러고 막 알고 보니까 안 예쁘네 그러고 막. 그래서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인물 중심으로 인물을 계속 강조하는 사람은 그 사람이 배신할 생각을 딱 염두에 두고 요런 사람은 배신해도 부담이 없다 요 생각을 갖고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부터 배신할 생각이 있는 거야. 그럼 나 같은 사람은 배신을 안 하는 이유가 뭐냐면 나는 고졸이잖아요. 그렇지. 같은 고졸파끼리 엮이면 이걸 배신을 안 해. 예를 들면 뭐 호남 사람이 김대중을 지지한다 배신 안 해. 흑인이 흑인 오바마를 지지한다 배신하겠냐고. 그 흑인이 오바마를 지지하는데 얼굴이 잘생겼어. 뭐 인물 좋아서 지지하나. 그럼 흑인이니까 지지하지. 당연한 거지. 흑인이 오바마를 지지하는 건 절대 배신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지. 그게 진짜고 아, 나 오바마 얼굴이 잘생겼어. 뭐 인물이 좋아서 학벌이 좋아서 이런 식으로 오바마에서 개인적으로 친근감을 느껴도 이게 100% 배신할 사람이. 그래서 진짜 지지자는 세력을 보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이제 호남 사람이라면 호남에서 대통령 되겠나 하고 딱 희망이 있다 될 가능성이 있다 그럼 100% 지지하는 거예요. 이게 진짜라는 거예요.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 되겠나 하고 시끈둥하게 있다가 성산이 있네? 한번 밀어볼 만하네? 이 사람 진짜 지지자 절대 안 변해요.
그러니까 동현님 말씀 들어보면은 심리적으로 같은 동질성을 가진 집단이라고 그렇죠. 느낄 수 있는 사람들만 진짜
그런 사람이 세력이라는 거예요. 세력. 그래서 정치의 본질은 세력이다.
아, 그러면 정치가 우리가 어떤 대통령을 사실 어떤 한 명의 개인을 뽑는 게 아니라 그 세력을 뽑는 거라고
그렇죠. 세력 교체죠. 그래서 예를 들면 노무현 대통령이 당선된 거는 결국 IT 세력인 거예요. 스마트폰, 인터넷 이런 구문명에서 신문명으로 문명이 바뀌는 거죠. 네. 다음 곡지는 민주당이 이기는 이유. 아, 이거 제가 좀 이제 이 어떤 사람들 좀 깜짝 놀랄 얘기 있었는데
너무 설레만 아닙니까? 저는 좀 자중 해야 된다고.
네. 근데 글이 어디 갔지? 글이 사라졌어. 안철수 법칙인가? 칼럼이 없었어. 아 맞아. 네. 안철수 법칙이 밑에서 나왔구나. 민주당이 이기는 이유. 이 제가 민주당이 이긴다고 절대적으로 보는 이유는 이 흔히 이제 386세대라고 하잖아요. 이 386세대가 이제 정치의 전면에 등장해서 이제 나이도 좀 먹었고 이 중심을 잡아주는 그런 흐름이 됐다는 거죠. 옛날에는 50대는 다 보수했어. 20대, 30대, 40대는 진보, 50대, 60대, 70대는 보수라고. 근데 지금은 그 386들 나이를 먹어서 그때 진보가 계속 진보이고요. 예, 안 바뀌어. 오히려 이제 10대 20대가 좀 위험해. 그래서 그 386이라는 이 세대가 아주 우리나라에서 특별한 세대예요. 대학 교육이 보편화된 첫 세대라는 거죠. 그 이전 세대는 그야말로 우골탑이라는 말이 유행을 했어요. 우골탑이라면 소 팔아서 대학 간다. 그러니까 자식 대학 가면 집안이 이제 거들나는 거예요. 그래서 대학은 아무나 가는 게 아니고 있는 집에 돈 있는 집에 가는 거고 가난한 집에서 대학생 나왔다면 그 집안 이제 송두리째 기둥뿌리째 뽑히는 거죠. 근데 그 386 때부터 대한민국이 조금 변해서 개나 소나 다 대학 가고 그래서 대학 보내놨더니 공부는 안 하고 다 대모나 하고 있고 모든 대학생이 정치학과야. 정치학과 왜 학과가 없어졌어. 그때부터 이제 NL과 PD의 대립이 생겼는데 내가 뭐 이 분야에 잘 아는 건 아니지만 옛날부터 NL치고 띠라지 않은 사람이 없다. PD치고 사가지가 있는 사람이 없다. 뭐 이런 말이 있었어요. PD는 다 진준 것처럼 사가지가 없어. NL은 다 약간 띠래. 이게 뭐냐면 띠라다는 건 뭐냐면 그 은밀하게 말하면 NL은 이 진보주의가 아니에요. 그 노매드님도 약간 보수적인데 NL들은 보면 약간 보수적이야. 보수적인데 남북통일을 지지하는 거야. 그럼 우리나라에서는 무조건 통일을 지지하면 진보야. 그래서 정책을 하나하나 따지면 굉장히 보수적인데 남북통일을 지지하니까 진보가 이렇게 된 게 우리나라 진보예요. 그래서 NL이 남북통일을 지지할 뿐 뭐 구체적인 정책에 대해서는 상당히 보수 성향이 강한 이런 집단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뭐냐면 이 60년대만 해도 장남들이 대학 가고 차남부터 그 밑으로는 대학 갈 생각을 안 했어요. 그 대학 같은 데 아예 생각 자체를 안 해본 거야. 초등학교, 중학교 저 같은 경우도 대학을 왜 가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다고. 노무현 대통령도 대학 갈 생각이 없었지. 왜냐면 셋째인데 큰 형님이 대학 간다는 것은 둘째부터는 대학을 안 간다는 얘기예요. 한 집안에 두 명, 세 명이 대학생 나온다는 건 있을 수가 없는 거야.
동료님 세대는 이미 다 대학 가던 세대 아니었어요?
아니죠.
아 그때도 아직 아니었어요.
그렇죠.
너무 젊게 보시는 거 아니에요?
나는 비슷한 줄 알았네.
그러니까 내가 95년 뒤늦게 군대를 갔는데도 그 내후반에 보니까 반은 대학생파고 반은 고졸파더라고. 내가 대학생 되고 10년 후에도 그랬다고. 그러니까 내가 대학 입학할 때는 전혀 아니지. 그런 10% 20% 정도 대학 가는 그런 분이. 물론 서울은 반쯤 대학 갈지 몰라도 시골을 경상도 총구석 애들이 대학 가는 애들이 별로 없었어. 그래서 이 여기서 문제가 뭐냐면 60년대 세대만 해도 절대 단결이 안 돼요.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고 전국적으로 다 단결이 안 돼. 일단 명나라가 몰락했을 때 그 주씨들이 주원장의 후손들이 다 남쪽으로 도망가서 다 왕이 하나씩 됐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이제 반청 복명 이렇게 주장하면서 청나라를 타도하자 하면서 자기들끼리 맨날 싸우는 거야. 같은 주씨끼리. 아니 같은 명나라의 후손들이고 같은 주씨인데도 서로 분열돼서 죽이네 살리네 이러고 있으니까 청나라하고 어떻게 싸우고 이기겠냐고. 근데 왜 그렇게 되느냐. 이 단결이 안 되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자기가 가문의 장남이고 딸린 식구가 있으면 절대 단결이 안 돼, 인간은. 그래서 아프리카 같은 데 보면 막 정당이 수백 개 난립하고 이렇게 분열되는 이유는 다 자기가 족장이야. 근데 족장이 아 내가 양보하겠다 하면 그 부하들이 다 들고 일어나는 거지. 그래서 아랍 같은 데 명예살인이 있는 이유가 뭐냐면 집안의 가장이 큰 형님이 이제 그 집안의 가문 회의가 있어요. 그럼 우리 같은 경우는 일단 뭐 사촌끼리 한 집에서 밥 먹지 않잖아요. 근데 아랍 같은 데 보니까 심지어 영국에 이민가 있는 아랍인들도 사촌끼리 한 집에서 밥 먹고 사촌들이 쭉 앉아서 밥 먹으면서 형 그게 뭐야 그러고 형의 명예를 잃었어 이러면 형은 자기 딸을 죽여야 돼. 그게 명예살인이야. 동생이 형 권력을 뺏으려는 거지. 근데 왜 사촌이 한 집에서 살지 그게 이해가 안 돼. 왜 사촌이 한 집에서 같이 밥을 먹어서 형은 명예를 잃었어 그러고 그럼 내 자식을 죽일 거야 명예를 찾을 거야 이러고 뭐 이런 난리를 치고 있다니까. 그리고 우리나라도 그런 분위기이기 때문에 일단 내가 김건태다. 근데 노무현에게 양보한다 그러면 김건태 부하들이 건태 형 근데 형은 명예를 잃었어! 그러는 거야. 그럼 아랍처럼 되는 거죠. 그래 아랍이 분열되는 거라고. 그래서 모든 사람이 다 자기가 족장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자기 부족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절대 양보하면 안 된다. 양보하는 순간 자기 부족이 씹히는 거예요. 그래서 동생한테 형님 자리를 뺏겨. 그날부터 동생이 형님 자리 노릇하고 막 그 영화 대부 보면 동생이 마피아 두목되니까 형이 완전히 바보 돼서 결국 형이 동생한테 죽잖아요. 대부 시리즈에 그게 나와요. 그게 명예를 잃은 거야. 상주로 생각하면 마피아도 형제 뭐 우리나라 같으면 장남이 두목이 될 거 아니야. 근데 그 영화 대부 보면 주인공이 그 누구죠? 하여튼 그 사람이 대부가 되고 형은 굉장히 얼떨유서처럼 빌빌거리다가 결국 살해되고.
근데 우리나라 조선왕조에도
그렇죠. 양정대군 뭐 효령대군 나중에 양정대군은 그래도 큰 소리 좀 쳤어요. 수양대군을 옹립하고 막 단종 쫓아내고 그걸 양정대군 작품이야. 그 뭔가 이 세종한테 억하심정이 있어서 세종 후손을 날려버린 거지. 그래서 이 명예를 잃어버린다는 게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그게 부족주의예요. 그 이유가 자기 동생이 많고 자기가 책임질 식구가 많아서 그 소속 집단 안에서 체면을 잃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일단 제가 옛날에 김두관을 비판한 이유가 김두수가 계속 따라다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좀 이상하네. 그 유시민을 조금 안 좋게 본 이유가 유시춘이 또 누나한테 따라다녀. 보통 이렇게 되면 굉장히 안 좋아요. 내가 정치를 하겠다 하면 내 동생하고는 일단 끊어버려야 돼. 계속 동생하고 연락하고 동생이 형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코치 넣으면 최악의 의사결정을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저는 김두관은 김두수가 망쳤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유시민은 유시춘이 어느 정도 개입했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옛날에 칼럼을 써가지고 뭐 형제는 용감했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가족을 끼워주면 안 돼요. 굉장히 의사결정에 실패할 확률이 높아요. 노무현 대통령도 노건평 씨가 끼어가지고 뭐 어떻게도 안 좋아요. 그건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그래서 스트레스를 안 받는 결정을 하면 나쁜 결정이 되어버린 거예요. 김두수가 누가 형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이러버리면 김두관은 절대 양보를 못하는 거죠. 원래 정치란 건 양보하고 나중에 좋은 자를 찾아가는 건데 양보를 못하는 거예요.
제가 창업 같은 거 해보려고 할 때 사람들을 네. 모으는데 일단 기혼자들은 뭔가 잘 안 돼. 으쌰으쌰 해야 되잖아요. 근데 결혼을 하면 안 돼.
희생을 못하는 거죠.
희생 절대로 안 해. 못 해. 그러니까 미혼자들끼리만 모아야 되는데 이미 내가 제가 이제 제 또래들은 다 결혼하고 애가 있는 나이인데 네. 이게 잘 안 되더라고.
그렇죠. 미혼자들은 뭐 희생할 생각 있죠. 그러니까 보수를 섬길 의도가 있는 거예요. 근데 기혼자들은 다 자기가 보수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김어준과 진중근의 포지셔닝 차이도 그 뿌리를 들여다보면 옛날부터 NL과 PD의 대립. NL은 부잣집이고 먹고 사는 게 좀 걱정이 없고 그냥 친하게 지내고 PD들은 다 족장이야 족장. 그래서 만나면 싸워. 그래서 PD들은 보면 뭐 집안이 가난하거나 다 한이 맺혀 있더라고. 아버지가 청소원이었어 뭐 이런 사람도 있고 수돗물로 배를 채웠어요 뭐. 다 그 한이 있어. 그래서 한 뿌리를 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뭐가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옛날 뭐 김건태, 이부영, 장기표 이런 세대가 희망이 잘 안 된다고 본 게 이 사람들이 거의 분열을 해요. 그래서 이재호, 김문수도 다 이런 사람들이고 다 가난해서 재정구 뭐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이부영 이런 사람들, 홍준표, 김홍신 다 한 반에서 돌아가 있는 거야. 눈물 젖은 빵을 다 먹어본 사람들이야. 그래서 본전 찾으려고 다 자한당 간 거 아니야. 홍준표가 대표적인 인물에 동생이 너무 많고 아버지가 엄청 그 가난하게 살았더라고요. 그 나무위키 검색해보면 나오지만 참 저보다 어렵게 살았어. 아니, 저는 밥이라도 배부르게 먹고 살았는데 얘는 밥을 못 먹어서 키도 안 컸어.
아 홍준표 그 정도 불쌍해.
그렇죠.
그런데 무료급식 반대하고 말이야.
공부할 때 거의 수돗물 마시고 공부한 사람이야. 그러면서 시험 계속 떨어지고 막. 그래서 이런 족장들 위험해요. 내가 윤석열도 그 심리를 그렇게 분석했거든. 이 사람도 여러 번 떨어졌기 때문에 좀 위신을 세워야 된다. 보스 기질이 생긴 거야. 족장 기질이 생겼어. 내가 이 검찰을 장악해야 된다. 내 사람을 심어야 된다. 그럼 검찰의 눈치를 좀 봐야 된다. 근데 김어준도 요 비슷한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김어준이 구조론적인 감각이 옛날부터 좀 있었어요. 또 대화가 통했어.
그런데 네. 아니 검찰총장이면 당연히 검찰을 장악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미 장악하고 있으면 그 안에서 평판이 있으면 그게 문제가 안 되죠. 근데 아직 자기는 장악 못했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장악하려고 무리수를 쓰는 거지. 윤석열이 그 총장 되자마자 너무 많이 자기 사람을 심었어요. 그리고 이번에 추미애가 물갈이 한 것보다 그때 윤석열 물갈이가 더 치명적인 조직을 흔들어 놓는 물갈이였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추미애 물갈이는 별로 뒷말이 없어.
그게 정설이에요. 그때 그 윤석열이 인사했을 때는 뭐 7, 80명인가 못 벗었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꼴랑 3명. 이번이 정상적이란 얘기지.
이번은 정상적이고 윤석열이 이상한 짓을 한 거지.
그러면 지금 기레기 새끼들이 지금
쇼하는 거죠.
졸라게 떠들고 앉아 있는데 그거 다 개섹션해.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기레기들은 그랬으면 하는 이제 겁난이 났으면 하는 막 그 제목이 뭐 줄사표인데 세 명이 줄사표야.
그러면
뭐
세 명밖에 없는 거 아니잖아.
아니 그럼 수학적으로 말은 되긴데 둘을 갖다 줄이라고 말하기는 어려운데
3이니까
세 명이니까 줄이라고 볼 수 있어. 그게 직선.
네, 그 구조론적이네. 3부터 이야기시야.
상당히 구조론적이네.
또 뭐 이문열이나 김훈이나 이런 사람 이야기 들어보면 다 그 한 많은 스토리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회수는 그렇게 한이 많은데도 좀 정상적으로 무대를 일으키지 않은 사람이고 다 그 한마는 서투르 있어요. 배쫄쫄 굶고 김훈도 막 옛날 자전거 여행이라는 책을 썼는데 제발 책 좀 팔아달라 인간들아 그러고 나도 좀 살자. 얼마나 책이 안 팔렸으면. 그래서 한 맺힌 사람들이 그 60년대 세대고 우리 세대만 해도 이 7, 80년대 세대들은 그 한 풀이 좀 끝나고 밥은 적어도 배터지게 먹고 사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 이 한국 비료가 67년인가 그때 만들어졌는데 68년에 처음으로 우리나라가 비료를 수출했어요. 그 우리나라에 이제 비료 공장이 꽉 찼다는 게 60년대 다지였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6.25 때 흥남 비료 공장이 끊겨버려서 6.25 직후에 남한에 비료가 없었어요. 그래서 한 5년간 농사를 다 망했어. 그때 이 미군이 밀가루를 줘서 그걸로 먹고 살았는데 그때 밀가루를 제대로 보급을 안 해서 공급이 안 돼서 소요 사태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6.25가 일어난 이유 중에 하나가 남한 곳곳에서 소요가 일어난 거예요. 미군이 밀가루를 제대로 공급을 안 해서 그리고 북한이 비료를 끊어버렸는데 남한 농사가 안 되는데 농작물이 3분의 1로 격감된 거죠. 고난의 행군 시대가 그때 있었던 거예요. 북한도 김정일 때 고난의 행군이 비료가 끊겨서 그렇게 된 거예요. 흔히 뭐 우리 공산주의를 하면 열심히 농사를 안 짓고 게을러서 안 된다는 다 거짓말이고 비료가 없어서 그런 비료가. 그래서 최근에 북한이 엄청 제재를 당하고 있는데 작년 1.8% 경제 성장을 했다는 거야. 아 이거 비료 공장이 작동하기 시작한 거야. 비료 공장이 돌아가면 정상적으로 농사가 되는 거예요. 다 이게 핵심 비료라. 그래서 6.25 이후 이제 우리나라가 충주 비료 공장을 지었고 60년대 제일 많이 지었어요. 그래서 한 70년대 초부터는 이 식량이 정상적으로 생산돼서 배를 골지는 않았다. 그래서 얘도 많이 낳고 그냥 먹을 게 있으니까. 6.25 직후에는 남자가 다 죽어버려서 애를 많이 낳으려도 남자가 없었어요.
아 근데 보통 이제 왜 전후 세대들이 베이비붐이라고 해서 보통 그냥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애 많아진다. 근데 사실 뭐 그런 얘기는 안 하거든요.
애가 많이 열심히 이제 애를 많이 낳긴 했는데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남자가 별로 안 죽었으니까. 근데 러시아 같은 경우는 아예 남자가 없어. 남자 시가 말랐어요.
진짜 그렇더라고.
그래서 여자들이 공장에서 일하고 막 지금도 그러는데.
지금도 그래요?
예. 그때부터 이제 일단 철도 기관선 다 여자가 하고 막 그런 네. 그런 분위기가 된 거죠. 그래서 이 70, 80년 좀 경제적인 이 보릿고개를 탈피하는 정도의 경제 여유가 생겼기 때문에. 그 70, 80년대 세대가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특별한 세대고 이 세대가 지금 50대가 되어서 50대가 진보 쪽으로 돌아서는 하나의 원인이 됐다는 거죠. 그리고 그 이전 세대는 그 절대 불신 세대예요. 뭐냐면 60대만 해도 일단 시골에서 무작정 가출해서 오면 어디 가서 100% 사기 안 당해본 사람 한 명도 없어. 다 어디 가서 한번 사기 당하고
그냥 서울 가서 눈 뜨고 코 베인다.
그렇죠. 다 한 번씩 코 배가 속화 없어. 그런 시대였어요. 그래서 앵벌이 이런 거 좀 하고 막 이렇게 굴러먹어야 조금 이제 어디 가서 밑바닥에서 개고생해야 겨우 입에 불신을 할 수 있는 그런 세대였어. 그래서 기본적으로 인간에 대한 불신이 있는 거야. 사람이 뭐라고 하면 저 녀석이 또 뭐라고 날 사기쳐먹을 이런 인간 불신이 있다고요. 그래서 옛날 나이 많은 사람들하고 이야기해보면 그런 걸 좀 알게 돼.
노가다 할 때 노가다 시들이 다 그렇더라고.
그렇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불신, 정부를 불신하고 국가를 불신하고 조직을 불신하고 다 불신해. 근데 이 386세대는 조금 이 동료와 어리를 키운 세대고 오히려 그 이후 세대들이 섭외계 매몰돼서 공부하느라고 의리가 사라진 세대가 아닐까.
그럼 요새 10대 20대들이 네. 사실 보수적인 성향을 보이는 게 걔네들 숫자 쪽수가 적어서 그런 거 아닙니까? 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그렇죠. 않을까요?
그래서 형제가 없다 보니까 그 혼자 문제를 다 해결해야 된다. 그럼 좀 보수적으로 변하죠. 제 때마다 형이 둘이나 있어서 형이 알아서 하겠지. 나 대충 놀아도 뭐 세상이 굴러가겠지. 이런 상황이었죠.
요 대학 학생회를 봐도요. 그 386세대 때는 이념으로 막 이 총학생회 선거하고 그럴 때요. 네. 그럴 때는 그래도 나름 이제 이런 뭐 그 부정비리 같은 게 좀 적었다고 봐야 돼요. 요새는데 대학 총학생회장들이 보면 지방대 같은 데 보면 조폭들. 네. 옛날에 안 그랬거든.
근데 그렇게 심할 정도로 진짜 조폭들이 있어요?
아니 뭐 요새
총학회
아니 그 뭐 그 보도에서 그렇게 나오더라고. 뭐 이제 조폭들 이렇게 계보로 해가지고
대학 그 이권 사업이 많은 것 같아. 자판기 같은 거.
그 제 친구가 그 약간 사기치고 막 다니는 거 보긴 했는데. 그
뭐 학생회비 뭐 다 하면은 뭐 웬만하면은 뭐 억대가 넘으니까. 그래서 참 예전에는 안 그랬거든. 예전에 이념으로 이렇게 막 그러니까 빨갱이 사상에 물들어 있을 때는
그런 문제가 안 생겨
오히려 그랬는데 오히려 최고로 했다니까.
네, 다음 곡지는 국민이 반대하는 보수통합. 현행대로 하면 40대 31로 민주당이 이기고 보수통합당 나오면 37대 25로 오히려 통합당이 지지율이 줄어드는 거예요.
그렇죠.
오히려 7%나 다운돼. 왜 그러냐. 가짜 보수들은 이 박근혜의 원한을 푸는 게 목표야. 그 진짜 보수는 새 판을 짜자 뭐 이런 거고. 근데 국민이 원하는 건 이 두 세력이 한바탕 붙어서 결판 내라. 대중 어물쩡 봉합하지 말고 어느 쪽이든 하나 승부가 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내가 보수주의자라면 어느 쪽이든 이 결판이 나야지 계속 이 상태로 갈 수는 없는 거예요. 근데 자한당은 일단 노선 싸움을 중지하고 총선에 이겨서 금배지를 달자. 다시 말해서 보수의 미래에는 관심이 없고 그냥 금배지에 관심이 있는 거야. 그래서 국민들은 보수 통합을 원하지 않는다. 뭐가 보수인지 박근혜가 보수인지 유승민이 보수인지 결판을 해야 돼요. 이대로 계속 어물쩍 넘어가면 안 돼. 계속 그러면 뭐 정광훈 뭐 엄마 부대 주옥순 뭐 변희재 이런 변두리 세력들이 날뛰거든요. 그러면 보수가 보수를 통제할 수 없는 한마디로 보수가 가오를 잃어버리고 권력을 잃어버린 거예요. 보수의 구심점이 사라져. 이게 제가 볼 때는 조중동이 보수를 이끌면서 이렇게 된 것 같아요. 왜 그러냐. 조중동이 늙었어 이제. 칼럼 쓰는 사람이 다 할배가 돼서 조중동의 카리스마가 사라진 거예요. 그래서 보수의 구심점이 사라졌다. 네, 다음 곡지는 북한 개별 관광의 의미. 이 북한이 남북 경협을 하는 이유는 남한이 북침할까봐 북침을 못하게 개성공단으로 북침 루트를 막아버리자 뭐 이런 거거든요. 우리하고 생각이 정반대야. 우리는 북한 달러가 필요해서 한다고 생각하지만 북한 달러는 맘만 먹으면 7천조 원 자원을 팔아먹으면 되잖아. 달러가 급한 게 아니고 북한 입장에서는 체제 김정은 정권을 유지하는 게 제일 핵심이라고요. 그러면 지지율을 높여야 되는데 지지율을 떨어지는 원인이 남한이 북침한다고 자기들이 괜히 떠벌려놔서 이게 수습이 안 돼서 그런 거예요. 자기들이 괜히 아 남한이 지금 북침하려고 막 핵무기를 갖고 있다 떠벌려놨기 때문에 이게 수습이 안 돼가지고 그래서 개성공단이나 금강산 관광을 하는데 해봤자 또 남한의 보수 정권이 들어서면 이게 돌아오미 타불이 된다고. 근데 개성공단을 쫙 가로놓으면 박근혜도 이걸 설마 건드리지는 못하겠지 했는데 건드려버렸어.
뒤집어버렸어.
그래서 지금 해상 호텔을 그 바지선 위에 호텔을 지어놨더라고. 그게 금강산 해금강 호텔인데 그걸 김정은이 저 떠더라 이렇게 지지를 해서 해금강 호텔 바다에 써 있는 떠 있는 수상 호텔을 김정은이 제거하라고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면 이제 호텔이 없으면 북한에 당일치기 관광을 하러 가야 돼. 아침에 새벽에 다시 이제 휴전선 남쪽에 줄 서 있다가 버스 타고 올라가서 금강산 구경하고 저녁에 내려오면 되잖아. 당일치기 가능할 것 같은데 개성하고 금강산은 가능할 것 같아. 네, 다음 곡지는 뻔뻔한 음홍길. 오늘 뉴스에 보니까 조금 전에 나왔는데 우리나라 구조대가 철수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것은 솔직히 이 전문가들이 이야기를 해서 아 이건 원래 구조 안 되는 거라고 솔직하게 이야기하고 빨리 이걸 정리를 해야지 억지로 그 막 자기들도 구조 못할 걸 알면서 하는 척 생쇼하고 옛날 박근혜처럼 이상한 짓 하고 막 국민을 속이고 막 헬기 다 세워놓고 헬기 지금 70대가 와있다고 뻥치고 막 그런 이 개수작을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정부가 이런 데서 솔직하게 행동해야 되고 특히 음홍길 같은 사람이 아는 사람이잖아.
그렇죠.
아는 사람이 거기 가서 슬레바리치는 그런 사람들의 부안해동하면 안 돼요. 그럼 KT 같은 경우에서는 자기들이 드론을 갖고 있고 열 감지 카메라로 어떻게 한번 찍어보자 할 수 있는데 거기 음홍길이 가서 자기 하는 것처럼 막 그러고 있다고. 음홍길이 무슨 드론 조종사냐고. 아무도 아니잖아.
어몽길이 네. 선글라스 딱 끼고 헬기 네. 타고 있을 때부터 되게 재수 없었어.
네. 왜 거기 가 있냐고.
영화 찍는 것 같아. 네.
그 자기 얼굴 팔려고 하는데 이런 짓은 제가 말할 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이 너무 많이 죽고 있어요. 공장에서 뭐 건설 현장에서 인명경시 풍조인데 이게 선진국이 되려면 적어도 일본 수준으로 이 적어도 사람 안 죽는 면에서 일본을 따라잡아야 되는 거예요. 사람만큼. 일본만큼 사람이 안 죽어야 된다. 그래야 우리가 좀 인류를 리드할 수 있는데 이 음홍길이 옛날부터 문제 있는 사람이 잡을 때 좀 가벼운 사람이야. 옆에서 부축해 주면 막 흥분해서 막 신나서 이상한 짓을 할 사람이야. 그래서 옛날 박영석 대장하고 둘이서 막 14작 완등 경쟁을 했는데 이런 짓을 제가 볼 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때 하필 이 한국에 아웃도어 바람이 불어서 막 코롱하고 막 벌렉야크하고 로스페이스하고 막 경쟁이 붙어서 난리가 난 거예요. 그때 이 박기성이라고 그 월간산 편집장이 있었는데 그 양반하고 제가 이야기를 좀 해봤는데 그 양반이 이 음홍길, 박영석, 고미영, 오은선 이 사람들이 무리한 경쟁을 하고 있다. 그 이유는 아웃도어 업체들이 옷장 사려고 방송사하고 짜고 이 사람들을 부추기고 있다. 그래서 굉장히 한국인들이 무모한 진짜 급대가리 없는 짓을 한국인 다 하고 있더라고.
그래서 기록도 막 세우고.
예. 네, 근데 그걸 너무 무리하게 하는 거예요. 원래 이 알피니즘이라는 게 뭐냐면 세르파를 안 데리고 자기 혼자 올라가는 게 알피니즘이에요. 근데 이번에도 세르파가 세 명이나 죽었는데 뭐 세르파를 희생시켜가면서 세르파 뭐 앞에 가나 뒤에 따라갈게 이렇게 하는 것은 자기 위험을 세르파한테 떠넘기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는 세르파가 사람을 버리고 도망치기도 하고 막 그런 이상한 일이 생기기도 하고. 그리고 오원선은 매장되고 고미영은 죽고 박영석도 죽고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그리고 눈사태에 빠진 사람을 구하러 갔다가 죽은 일이 굉장히 많아. 근데 그 상황에서 판단을 잘해야 되는데 영화 같은 게 보면 막 심판 찍으면서 동료를 구해야 돼, 후배를 구해야 돼. 그 굉장히 위험한 생각이야. 근데 히말라야라는 영화를 제가 비판하는 이유는 뭐냐? 그런 잘못된 생각을 부추기는 거예요. 산에 갈 때는 죽을 각오를 하고 유서 써놓고 가는 거야. 그리고 내가 죽으면 구하지 말고 니라도 살아라 이렇게 해야지 내 위험해지면 구하러 와줘 이런 짓 하면 안 돼. 우리 동료를 구하기 위해서 내가 밧줄을 끊고 죽는 게 찬악인이지. 나 지금 속에 눈사태에 파묻혀서 제발 구해줘 이런 짓은 절대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시신도 파가는 나라가 없어요.
다 버리고 오던데.
그렇죠. 그 시신이 수백 개 있어 에베레스트에. 그래서 그게 국제사회의 룰인데 이 우리나라에서는 알피니즘을 너무 무시하고 그러다 보니까 원선처럼 막 정상에 등정 안 해놓고 등정했다 그러고 막 이런 이상한 짓을 한 사람이 음홍길이야. 음홍길은 두 군데나 등정했다는 증거가 없어 재등정을 했어. 그런 짓을 하면 안 되죠. 왜냐하면 시사판과 이런 데는 중국 땅이라서 쉽게 못 들어가거든요. 그 증거가 없어 정상을 정복했다는. 그럼 그 누구는 거기 시사 방마의 증거이냐 중국 땅인데 이런 식으로 돼서 대중을 버무리는 거죠. 근데 할 수 없이 나중에 들켜서 다시 올라가고. 물론 진짜 엄홍길이 거기 두 번 등반했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 중국인이 카메라 뺏어버렸다 그러고. 그래서 증거를 못 남겼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중국 땅인데. 그래서 저는 엄홍길이 뭐 나쁜 사람이라는 건 아니고 이 선배가 한번 잘못 바람을 잡은 후배들이 희생된다는 거죠. 그리고 세르파가 희생돼. 그래서 이 양반이 이명박하고 막 등산했다고 제가 심는 건 아니고 사실 그 이유가 좀 있지. 어떻게 이명박을 따라다닐 수 있냐고.
그러니까
이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전문가들은 이 일반인에 넘어가면 안 돼요. 일반인들이 원하는 것은 이 상황에서 얼음을 파고 당장 시신을 가져오는 걸 원한다고.
어떤 약간 휴먼 드라마 같은
거. 그렇죠. 그런 휴먼 드라마를 찍으려고 심파를 연출하면 안 된다는 거죠. 냉정하게 지금 사람이 죽었고 이건 5분 후에 결정됐다. 5분 지나서 이미 골든타임 지난 거예요. 골든타임이 딱 5분이야. 그리고 얼음인 눈사태하는 얼음사태. 얼음사태. 얼음 밑에 10미터 깔려있는데 그걸 어떻게 눈 녹을 때 기다려야 되는 거죠.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이런 거 솔직하게 얘기해야 되는데 계속 속인다는 거죠. 아직 구조 희망이 있어 막 그러고. 열감지 카메라로 찍어 뭐 찍어.
아, 그게 제일 멍청한 게 얼음 밑에 있는데 열감지로 그게
그러니까 열이 있을 수가
있나. 그게 어떻게 찍혀. 다 죽었는데. 네.
그것도 하루 정도는 몰라도 며칠 지났다면 이제 끝난 상황이에요. 그래서 좀 우리가 촐랑대지 말고 예능 찍지 말고 진지해지자. 일본 같은 경우는 산악인들이 다 끊어져서 산악회 모임을 했더니 평균 연령이 70살로 우리나라도 40대 중반까지 이제 평균 연령이 올라가서 대학교에 가면 산악 동아리 아무도 안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너무 위험하게 등반하고 이 알펜리즘이라는 이데올로기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이 블랙야크와 노스페이스, 코롱 이런 아웃도어 업체들의 후원이 없으면 이제 이 시스템이 죽어버린 거예요. 그럼 이걸 살리려면 이 정상적으로 알피니즘을 강조해서 새로운 루트를 찾아가는 그런 등반을 해야 된다. 무조건 14자 뭐 이런 숫자 채우기 게임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참 아는 사람들이 솔직하게 산이라는 곳은 굉장히 무서운 곳이다 하고 산 앞에서는 겸허해져야 된다. 거기서 심판 찍으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해야 된다. 시간 좀 지났죠?
37분. 얼마 안 됐네.
얼마 안 됐네. 더 해야 돼.
하나 정도만 더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 저 질문이 있는데
예.
최근 몇 년 사이 몇 년 동안에 우리나라에서 약간 국가적 재난이 있었을 때 좀 국가가 국민을 구하지 못한다는 느낌을 받은 사건들이 조금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이런 같은 경우에도 이번 산악 같은 경우에도 약간 정부 입장에서는 그래도 우리로서는 최선을 다했다는 걸 좀 보여주는 것도 필요하지
그렇죠.
않나.
그렇죠. 근데 이 박근혜 때부터 정부가 당연히 성의를 보이기 위해서 성의 있는 거짓말을 한 거예요. 예를 들면 전문가 입장에서 솔직히 그게 다 죽었는데 다이빙 벨 같이 막 이상한 소동이 일어나고
공기 주입한다고
그 공기 주입한다고 그 사람들 생산 1%도 없다는 걸 알면서 그러다 보니까 너무 많은 불신이 쌓여버린 거예요. 이제 정부 말은 아무것도 못 믿는 거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정부가 국민에게 성의를 보여주기 위해서 생쇼를 하면 이제는 국민의 정부에 대한 불신, 특히 지식이나 전문가에 대한 불신이 너무 심해져서 이렇게 되면 반지성주의가 지성을 압도해버려요. 그럼 지식인이 뭐라고 하면 다 믿고 무식한 사람이 막 저는 이 다이빙벨 그것도 굉장히 안 좋은 소동이었다고 봐요. 그 사람이 저도 약간 헷갈렸는데 이상한 소리를 많이 해서 그런 식으로 국민을 호도한 이상한 일이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나중에 맞는 말에도 안 믿어버릴 정도로 돼버린 거예요.
지금 사실 거의 그 정도 수준까지 왔지 않습니까?
네, 저번에 장자연 사건의 그 여배우 뭐 연예인 있잖아요.
윤지호.
윤지호 사건도 막 이상하게 돼서 오히려 그 사람이 지금 소송을 당하고 있고 이런 데면 세상에 믿을 만한 없이 돼버린 거예요. 진보가 불신받게 된다고. 그래서 이제는 솔직하게 이야기하자. 박근혜처럼 헬기 다 세워놓고 지금 헬기 70대가 구하고 있습니다. 이런 거짓말을 하지 말자는 거죠. 근데 지금 이 정부는 성의 있는 거짓말로 국민을 안심시키는 게 정부 역할이다. 이렇게 착각하면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이제는 솔직하게 진실을 이야기하고 전문가를 존중하자. 그리고 엄홍길은 자기가 전문가잖아. 근데 뭐
그게 문제야.
2005년 휴먼 원정대 이런 거에서 심파 찍고 그걸로 또 영화 찍고 어휴. 그런 거 하면 안 돼요. 전문가는 굉장히 무식한 일반 대중들에게 좀 가르쳐야 돼요. 그게 아니다 이 사람아 하고. 정신 차려 이렇게 해야 되는데 막 부안해동에서 눈물 짜고 막 감동 드라마 찍으려고 그러고. 물론 이 다이빙벨이라든가 뭐 공기 주입하고 이게 잘 되어서 사람 구조하면 좋은 거고 최선을 다 해보는 건 맞는데 거짓말은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소박한 감상주의를 버리자. 이 사회라는 것은 결국 5% 엘리트가 이끌고 가는 거예요. 95%는 그냥 따라가는 거야. 근데 아프리카 같은 경우는 95%가 권력을 잡은 거죠. 그래서 95%가 권력을 잡은 나라가 많은 거예요. 근데
동료님, 네. 아프리카에 실제로는 뭐 짐바브웨도 그렇고 무가베 뭐 이런 애들 보면 1%가 독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렇게 말씀하신 거하고 약간 좀 반대.
그 1%가 바로 95%에 속하는 멍청이들, 엘리트가 아니라는 거지. 일단 김정은이 엘리트냐고. 김정은은 1%도 아니고 저 밑에 100% 제일 밑에 인간이죠. 그러니까 엘리트 5%를 말하는 거예요. 전혀 엘리트가 아닌 보통 아저씨가 박근혜도 엘리트가 아니야. 그냥 보통 아줌마야.
동네 아줌마.
그러니까 박근혜는 절대로 5% 못 되죠. 정상적으로 시험 쳤으면 서강대도 못 들어갔을 인간인데 5%가 아니야. IQ가 두 자리 숫자인데.
전에 천재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이상한 천재야. 원래 그 두뇌 중에 가끔 이상한 천재가 있어요. 원래 머리 나쁜데도 이상한 쪽으로 머리에 잘 돌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호주 산불로 많은 동물이 죽었는데도 이걸 화천 산천어 축제 이걸 가지고 동물학대라고 이야기하는 거 제발 또 넌센스라는 거예요. 멸치 거물을 하나 잡아당기면 1억 마리가 죽는데 이번에도 호주 산불로 죽은 동물이 수억이고 물고기는 더 많이 죽었을 거 아니야. 수십억 마리가 죽었다고 봐야죠. 그걸 가지고 막 슬퍼하면서 일단 자연인 보면 미꾸라지에 속을 팍 뿌려본다고 미꾸라지 팍 발악을 하는 거예요. 제가 볼 때 그것들 TV에 보여주는 것도 좀 위험하다 싶어요. 그 실제로 그 현장을 보면 끔찍해. 그 TV에는 약간 이제 약하게 나오지만 속을 뿌리면 미꾸라지가 엄청 발광을 해요. 그래서 제가 강조하는 것은 그 고통이라는 것은 우리가 너무 과장해서 막 죽겠네 그러고 막 불쌍해 하면 안 좋아요. 그건 지성적인 태도가 아니야. 그건 대중을 선동하려는 감상주의적인 태도고 그건 전기신호에 불과한 거예요. 고통은 큰 게 아니야. 문제는 인간학대라는 거죠. 동물학대가 아니고 그게 인간학대예요. 또 낚시로 물고기를 잡는 것은 혼자서 자기가 잡으니까 상관없는데 정부에서 축제를 해가지고 막 전국민 물고기 죽이기 대회 이런 걸 하고 그러면 미친 거지. 그러면 95%가 권력을 잡고 5%가 발언 권을 잃어버려요. 왜냐하면 화천산천어 축제를 반대하면서 우리나라에 봤을 때 5%야. 일반 지나간 사람 100명한테 물어보라고 축제 그 찬성 반대 물어보면 나같이 반대하는 사람 5%밖에 안 돼.
사람들은 일반 사람들은 그러니까 시골이 워낙에 우리나라 이제 그 서울 집중화가 많이 돼 있다 보니까 거기도 좀 잘 좀 잘 되기를 바라는 약간 그런 그렇죠. 마음이 있지 않을까.
근데 저 같은 사람은 우리나라가 이런 마인드로 인류를 이끌 수 있냐. 우리나라가 인류의 5%가 될 수 있냐 이런 관점에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지성적인 관점에서 보면 한 명이 반대하면 그걸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다수결로 결정할 문제 아니라고. 물론 먹고 사는 문제는 다수결을 할 수도 있는데 이런 문화적인 행사는 한 명이 보기 싫으니까 하지 말아 하면 안 하는 게 맞아요.
아 그러면 아마 그 저처럼 좀 잘 모르는 사람도 그런 얘기할 수도 그럼 뭐 해?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 다 반대하면.
아니 그러니까 화천에 나는 물고기를 하라고. 그건 다른 데서 양식장에 싸운 거 아니야. 쇼를 하는 거지. 가짜를 하면 안 된다는 거지. 진정성 있게 제대로 하면 그건 괜찮은 거죠. 그래서 너무 이 속보이는 이 내가 볼 때 이건 동물학대가 아니라 인간학대고 그 이걸 외국에 선전하면 외국의 그 평범한 95%는 아무 생각 없고 생각 있는 5%는 한국인들 이게 좀 안 되겠네 이렇게 생각한다고. 하여튼 일본인들이 고래죽이 축제를 하는데 일반인들은 뭐 관심 없어. 그러나 저 같은 사람은 이걸 딱 기억했다가 나중에 써먹는다고. 나중에 책을 딱 쓸 때 일본인들의 야만한 고래죽이 축제 이게 일본에 보복하는 거야. 그래서 화천의 산천의 축제도 외국인 좀 똑똑한 사람이 딱 기억해놨다가 써먹어. 그래서 문명이냐 야만이냐 이런 관점에서 이걸 봐야 돼요. 중국 사람들이 야, 우리는 남녀 공용 화장실이고 원래 간막이 넓고 어. 다 엉덩이 까고 그렇게 남의 엉덩이 보면서 똥 누르고 그러잖아. 러시아도 그렇더라고.
아, 진짜 중국 진짜 그렇게 해요?
얼마 전까지 그랬는데
그렇게 해요.
북경 올림픽 때 화장실 만들고 운동을 벌였어요. 그냥 화장실 남녀간 뭐 구분이 없고 간막이 자체가 없어. 그냥 항아리를 여러 개 묻어놓은 게 화장실이야.
아 그럼 옆에서 싸고 있으면 안녕 막 이렇게.
그렇죠.
제가 갔던 곳은 옆 칸은 있는데 앞 칸이 없어.
앞 칸 뭐야? 더 들어오게 <개, 씨. 웃음> 앞에 이게 뒤 봐야 되잖아.
북경에 가까이 갈수록 좀 그냥 칸막이가 길어요.
칸막이 긴 건 뭐예요?
아니 그러니까 이제 북경에서 이제 멀어질수록 칸막이가 점점 이제 낮아지고 짧아지고 이제.
아 높아진다고요 칸막이가? 와
괜찮아요 적응할 수.
근데 거기에 적응해서 사는 중국 사람들은 우리는 괜찮은데 니들 왜 그러냐 이렇게 생각한다고. 목욕 안 하는 사람도 우리는 뭐 목욕 안 해도 원래 이렇게 살았다고. 뉴스에 보니까 인도 어떤 아저씨는 40년간 목욕을 안 했는데 50년인가? 근데 거의 평생 목욕을 안 한 거야. 목욕은 건강에 안 좋다 이러면서. 진흙구덩이에 사는데 그 사람이 알고 보니 부자였어.
아 부자였어요?
네, 땅 부자였어.
아,
대지주야 대지주. 아, 대지주. 근데 인간은 적응하는 동물이기 때문에 어디든 적응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게 문제가 아니고 누가 인류의 5%냐, 누가 인류를 이끌어가는 5%냐 이게 제가 이야기하려는 핵심이라고. 그래서 중국이 계속 그런 식으로 화장실을 안 고치는 한 인류의를 이끌어가는 나라는 될 수 없고 집단 다구를 당해요. 양반과 상놈이라는 차이가 그거든요. 법적으로 양반 상놈 사이에 어떤 차별이 없어요. 그럼 양반은 뭐고 상놈은 뭐냐면 양반은 사또하고 그냥 친해. 친목질인 거지.
라인이 있네.
그렇죠. 그리고 재판하면 상놈이 져. 왜냐면 양반은 변호사를 고용해서 쫙 재판하는 이기지. 그 상놈 변호사를 구할 수 없으니까 무조건 지는 거야. 그러니까 법적으로는 평등한데 실제로는 차별이 있는 거지. 이런 식으로 까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인류의 어떤 5%가 되려면 문명국가가 돼야 되고 그러면 세계인 모두가 특히 세계인 중에 엘리트가 납득하는 행동을 해야 돼요. 뭐 개고기 먹자 이러고 그러면 안 돼요.
그러니까 그 개고기라든지 지금 화장실도 그렇고 보통 이런 얘기를 하면 구조론을 안 배우는 사람들 중에서는 문화적 상대주의라는 그렇죠. 얘기를 많이 해요. 근데 그게 약간 오류에 빠져있는 탄데 그렇죠. 그것에 대해서는 얘기 좀 해주시죠.
그건 제가 하도 많이 얘기해서 그게 전형적으로 서양 구조주의 철학자들이 하는 얘기인데 서양 구조주의 철학자는 이 마르크스주의하고 히틀러의 나치에 하도 대어가지고 이 전 세계를 지배하는 거대 권력이 나오는 것을 굉장히 두려워했어요. 그래서 특히 이제 스탈린 같은 인간이 전 세계를 다 공산화해서 전 세계를 다 하나의 정부로 통합해버리면 좋잖아. 제가 어릴 때 했던 생각인데 굉장히 위험한 생각. 그래서 전 세계를 지배한 독재자가 나오지 않게 하려면 세계의 장벽을 많이 만들어서 각자 따로 살자. 그래서 인류의 다양성을 보존해야 인류의 재앙을 2차 세계대전 같은 재앙을 막을 수 있다. 그래서 상대적인 관점으로 보자. 그것도 들으면 굉장히 말 되는 얘기 같은데 그게 이 20세기 후반의 전 지구의 지성인들이 합의한 어떤 상식이에요. 근데 지금 스마트 시대라고. 스마트 시대는 다시 인류가 하나로 재통합이 되고 있어. 그래서 오히려 그 반대되는 에너지가 움직이고 있다고. 근데 옛날처럼 이제 전쟁을 해서 전 세계를 통합하는 게 아니라 문화적으로 통합이 되고 있다. 그래서 이런 문화적 장벽들이 지금 오히려 해소되는 흐름에 에너지 흐름에 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그 문화상대주의는 이런 이 스마트 시대의 어떤 분위기하고 안 맞는 거예요. 문화상대주의를 적용하면 중국도 우리도 뭐 OS를 만들어서 오늘부터 윈도우 쓰지 말고 따로 쓰자. 러시아도 따로 OS를 만들 나라마다 OS 하나씩 다 만들고 그 뭐야 페이스북처럼 전 세계 서비스 다 없애버리고 모든 나라가 자기 나라 페이스북 하나씩 만들고 트위터도 외국하고 같이 서지 말고.
단적인 예로 개시경 얘기할 때 문화적 상대주의란 말을 딱 누가 하면 참 반박하면서 제 논리를 펼치려면 시간 정말 많이 걸리는데 그렇죠. 반대편에서 그냥 문화적 상대주의 하면 사람들이 다 고개를 끄덕이는.
그렇죠. 그게 이제 20세기 후반의 전 인류적 상식이에요. 그래서 저는 새로운 21세기 상식을 들고 나오는 거예요.
문화적 상대주의에 걸맞는 좀 단어를 하나 만들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생각해 봐야죠.
문화적 절대주의 네. 이런
보편주의.
네, 문화적 보편주의.
보편주의.
시간 좀 남았죠. 그럼 1부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